이 요한 사도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강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17절까지 연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지키시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갈 수는 없다. 이런 귀중한 교훈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 사망에 이르는 죄로 갈수 있는 어떤 그 근거들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주님의 자리에 왔을 때 그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부분에 생각할 때이 읽은 내용의 말씀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해서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당부를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욱한 생각에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살을 한 자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냐. 근데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를 지키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할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이런 가정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죄들을 비교로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역시 복음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실력을 통해서 틀림없이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설정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러는가?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의문을 갖는 부분이죠. 이 세상의 일은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 일이라고 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믿고 확신한 것을 틀림없이 이루어주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읽는 것이죠. 첫째는 믿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을 것이라고 그 확신한 것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신다고 믿고 확신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는 믿는 자가 믿고 구한 것을 응답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우리 구원에 대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첫 부분에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마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13절에서 요한사도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가 쓴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확신은 다른 말로 연결해서 14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고 하는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들으신다.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뭘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갈때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도 어떨 경우에 거절할 수가 있어요. 왜? 해주고 싶어도 내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드린 것을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어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보다는 대개 보면 기도의 비중을 더 많이 둡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에 무슨 소리를 듣거나 마음의 감정이 올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보다는 내 욕심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경우가 어찌 보면 더 많다.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욕심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울부짖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40일을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40일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더라도 죽든지 살거든지 제가 그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보다는 내가 40일을 금식을 했다 하는 과시적인 것들이 더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죽으라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기도는 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의 기도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든 하나님 앞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어긋나는 요청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이므로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구한 바를 얻은 것으로 믿으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15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것은 들으시긴 들으시는데 앞에 전제된 게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내 정욕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지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게임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미국하고 붙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월드컵처럼 한 4강에는 가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도 우리보다 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은데 하나님 저 미국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일본하고 싸울 때는 기도가 또 좀 뭐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어때요? 자기 위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는 적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길 것 같지만은 경건성으로 따진다면 일본에 있는 신앙인들이 더 경건한 사람이 많아요. 뭐 우찌무라 간조라든가 기라성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소수에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 일본에게는 이겨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 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 기도가. 결국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정말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고 한다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부탁하는 기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부탁만 드리는 기도, 내가 싫어하는 자가 넘어지기를 부탁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울 같은 거죠. 저 다윗 저놈을 하나님 어떻게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게 이렇게 약속된 그 왕위가 이게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울은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결국 거역하는 사울에게서 떠난 것이죠. 그런 걸 보거든요. 자기의 영적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 것만 얻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 힘겨운 사람, 입을 것이 없는 자,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있는 자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참으로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회개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령님, 제가 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제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죄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여기 무엇인지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이렇게 갖다가 말씀을 고쳐서 읽으면 아마 더 가깝게 와 닿는 내용이죠. 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은 무슨 내용? 중보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저는 이걸 아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거하는 자, 이 사람이 죄를 전혀 안 짓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실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건 보호의 처소입니다.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용납을 하신다. 그러나 사망에 이른 죄라는 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는 내 삶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형제에게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데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이 그리스도의 보호에 안에 거하는 이상,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말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악의 세력이나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보호의 터전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 믿음의 테두리,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보호처를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심성으로 행하는 일들은 결국 정욕적이고 죄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살인하는 데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위치에도 갈 수 있습니다. 대개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보면 더 예수님에 대해서 사악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다고요. 죄라는 건 뭐예요? 불의. 의가 아닌 것은 다 죄입니다. 불의가 죄라고 할 때 의, 예수,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상치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게 죄라.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모든 불의가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의, 예수, 기도,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자의적으로 내가 의를 행하는 것조차도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니까. 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 자의적으로 어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호처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입장에서도 제 의지로나 제 힘으로서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저를 도구로 해서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제 소원과 방법을 온전히 놓아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풀려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도 없고 자기 자신의 내놓을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결국 하셨으니까. 어떤 결과의 성취에도 나 자신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나는 자만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교만치 않게 합니다. 결국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감격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본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의 확신의 고백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확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이 얘기는 거듭난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듭난 자는 앞에서 얘기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범죄치 않느냐 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는 거죠.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키실 때 어떤 악한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좀 얘기를 합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벌써 어떤 악한 세력이 접근하려고 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차단한다는 거죠. 접근을 못하게 해요. 이거는 내 거다. 손대지 마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의 막을 쳐주십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도단성에 엘리사하고 게하시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람 군대가 벌떼같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게하시는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대연한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는 게하시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천사가 호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유독 그들에게만 약속된 보호가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들, 그의 소유된 백성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확실히 악한 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말이죠. 믿습니까? 사실이 확신이 돼야지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접근도 못하게 한다.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복음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간격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바로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어둠 안에, 죄악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과 부조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이 또 큰 확신입니다. 20절을 보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어떤 연유로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세주를 내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자를 알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역시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그랬다고요. 여기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육신을 가진 3차원의 세계 속에서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리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완악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동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셔서. 근데 보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된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간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런 걸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정욕과 욕심에 따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산장사는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신장사는 비 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자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유리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독선적이고 아집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이뤄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원치 않는 것이지만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쁘게 걸어가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수긍하는 자세란 말이죠. 응답이 꼭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원치 않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앞길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확신이 들면 그것을 향해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역시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범에 순종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서로가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기도 없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닌 외에는 모두가 다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마.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안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긍정과 부정의 어떤 응답으로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곧 응답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기도는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한 기도도 응답될 것이고 자기 방에서 한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금식을 하면서 한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음식을 먹고 한 기도도 응답될 것입니다. 길게 드린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짧게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보다도 구하는 것은 이루어 주시겠다.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에 수없이 테러의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당장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어떤 위험 가운데서 내 육신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혼은 경건한 모습으로 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보호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악한 자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약속이고 우리 성도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악한 자가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주는 약속이라면 우리는 이런 불변하는 약속을 확신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우리의 보호를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써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부끄럼 없이 의를 행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